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식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백악관 인근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묵인 기시다 총리는 9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의장 겸 사장을 비롯한 미국 주요 경제계 인사들과 만납니다. 다음 날인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 국빈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방위와 인공지능 등에 관해 미일 동맹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놓을 역사적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미국 당국자가 ABC 뉴스 등에 밝혔습니다. 또한 미일 정상은 이번에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방위 장비 공동 개발 및 생산, 미군 자위대 간 지휘 통제 연계 등을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맞서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는 내용을 여기에 담을 전망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어 11일 미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페르난디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일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도요타 자동차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등을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승인한 조치들의 이행을 포함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극적으로 늘릴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국제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 소속 구호활동가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비극적 공습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의 직원 7명은 지난 1일 가자지구 중부에서 구호활동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5인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 오스틴 장관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무조건적 송환과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진행 중인 휴전협상에서 적대행위 중단이 합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최근 가자 남부 일부 지역에서 철군과 향후 하마스에 대한 작전에 관한 정보들을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제공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날 하루 419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 지구에 들어갔다면서 개전 이후 하루에 들어간 구호 트럭 수로수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세운 전공으로 미국 명예의 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 참전용사 랠프 펏캣 씨가 8일 9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성조지는 이날 조지아주 포트 무어의 국립보병박물관을 인용해 펏캣 씨가 조지아주 콜럼버스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펏캣 씨는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에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뒤 보병장교 임무를 맡게 됐다고 성조지는 전했습니다. 또한 194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직후 제8레인저 중대에 자원해 중대장 임무를 맡았으며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말 펏캣 중위의 부대는 한국에 파견돼 평안북도 운산 205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전공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명예훈장 수여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때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지만 퍼켓 당시 중위 휘하에 있던 부하들은 그의 용기를 결코 잊지 않았다고 치하했습니다. 국립보병박물관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퍼켓 씨를 기리는 추모 예배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개시 일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승리에는 라파 진입과 테러리스트 대대들의 제거가 요구된다면서 이것 라파 지상작전은 일어날 것이고 날짜가 잡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두 나라 관계의 새 시대를 여는 첫 장이 될 것이라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일본계 중진 의원은 미일 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통해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양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자강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립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비의 양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비의 양은 5에서 20mm 안팎, 삼지연에는 눈도 내리는데 1cm 미만 예상합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집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아침에는 서리와 얼음이 여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서쪽 지역이 18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0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두 나라 관계의 새 시대의 첫 장이 될 것이라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주재하는 일본 대사는 북한이 북일 정상회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는 8일 바이든 정부는 미일 두 나라 모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8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일 정상회담 전망을 주제로 주최한 대담에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와 함께 참석해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새 시대의 첫 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일본은 지난 2년 동안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으며 무기 등 방위 장비 수출 제한을 해제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 전략은 미국 중심의 중심축과 바퀴살 구조에서 여러 동맹이 상호 협력하는 격자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nstant in it i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building off of that foundation and I've said this before but I really believe we're
이메뉴엘 대사는 동맹 보호의 시대가 끝나고 동맹 투사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 구도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어 11일에는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는 기시다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일본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다 대사는 정상회담에서 특히 양국의 국방협력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과 일본이 지휘 통제 구조를 조율하는 방안을 두고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two countries are working together with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closer coordin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또 방위 장비의 생산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 양국의 방위 산업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이것이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할 몇 가지 문제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양국 정상의 국방 분야 논의에 대해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와 다른 지휘 통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이 방위 장비 수출 제한을 해제한 것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 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은 미국, 일본, 한국이 결코 의견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8월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One of the pillars of China's strategy in the Indo-Pacific was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이메뉴엘 대사는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국가 안보 참모 중 하나는 이 같은 진전을 간절히 원했었다고 말했다며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고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미한일 3국 정상의 시대가 지나도 협력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마다 대사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이 회담 개최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핵과 미사일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 등 미해결 문제에 북한이 진전을 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야마다 대사는 북한의 최근 성명을 보면 아직 미해결 문제들을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cent statements from North Korea indicated that they are not ready to deal with thos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야마다 대사는 기시다 총리에게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총리는 북한 측과 대화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보도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납북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의 일본계 중진 의원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해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이 이번 주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계인 타카노 의원은 7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가하는 위협과 무역 문제, 그리고 미일 양자회담에 영내 파트너를 통합시키는 문제와 같은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합니다. 이어 11일 바이든 대통령 및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의를 합니다. 다카네 의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지난해 개최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카네 의원은 미일 관계는 동맹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점에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미국, 일본, 한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캠프 데이비 3국 정상회의에 이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정상회담은 미국과 일본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경제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카노 의원은 의회가 미일 양국 간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75년 설립한 독립정부기관인 미일 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서울에서 열린 제32차 미한일 의원회의에 미국 측 단장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미일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지난 5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우리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와 남중국해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공세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과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도 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다음 날인 11일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또 일본 총리의 의회 연설은 아베 전 총리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집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토마스 시퍼 전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큰 뉴스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퍼 전 대사는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호주 주재 미국 대사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시퍼 전 대사를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가 될까요?
양국 관계 변화와 동맹의 강화입니다. 원래부터도 미일 동맹은 매우 강력합니다. 전 세계 미국 동맹 중 이보다 더 강한 동맹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일본은 그동안 동맹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관해 적어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회담에서 큰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 말이죠.
이번 정상회담이 특히 주목되는 건 미일 동맹 강화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자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매우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켰죠. 21세기에도 침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21세기에도 20세기에 일어났던 것처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일 안보 동맹의 격상에 발맞춰 일본은 자위대 내에서 육해 공군 간의 원활한 조율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 작전 사령부를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의 2%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한국을 포함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를 직접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다소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이런 우려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려는 종전 이후 계속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이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방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군국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열망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이에 대한 반발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보다 현재 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다가가기 위해 취한 행동과 또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행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념비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태평양과 그에 기반한 무역과 평화를 모두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죠. 저는 한국 전문가라고 할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그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의 김정은에 의한 위협도 더 커진 것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협력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리고 일본의 안보가 위협에 처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도 위협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에서 중국의 위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도 있죠.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합당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인들 중에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결국 일본의 자위대 증강에 도움을 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동안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일본이 전수 방위 태세를 버리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됩니까?
일본은 항상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유엔 헌장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모든 국가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일본 군대는 물론 문자 그대로 자위대라고 불리죠. 그동안 일본은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처럼 전력 투사 능력을 과시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은 늘 방어 중심적으로 사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당시 일본에 존재했던 군국주의 때문이었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한 것도 전력 투사 능력 과시보다는 방어 능력 강화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건 공격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은 전력 투사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저지른 일이나 중국이 홍콩,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일을 보면 누구라도 불안을 느낄만 합니다. 저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기시다 총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요. 북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성사되길 바랍니다. 한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다면 협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손을 내민 것 자체가 일본은 전쟁을 선동하려는 나라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을 것입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북한에 갔던 것을 돌아보면 획기적인 일이었죠. 일본인 납치설에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죠. 하지만 저는 대화를 나눌수록 평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떨어져서 상대방에게 돌만 던지면 성과는 없죠.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죠. 그런데 당시엔 미국에선 북일 정상회담을 조심스럽게 보는 기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이 또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당시 기류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워싱턴에서 대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잠수함과 같은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상황이 우려스러운데요. 우리는 때때로 북한의 도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선을 넘는 방식으로 터무니없는 행동을 다시 한다 해도 사람들은 이제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할지 또는 하지 않을지 예상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립시킴으로써 일본이나 미국의 공격을 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게 자살 행위가 될 겁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더 강력한 미일 동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미일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의 힘은 일본에 있는 80개 이상의 미군 기지와 5만 명 이상의 미군 병력에도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미군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군 병력이 많죠. 한국에는 2만 5천 명 정도가 있는데요. 아시아에 그렇게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과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때때로 미국인들은 이것이 미국에게 일종의 부담이 되는 것처럼 봅니다. 하지만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삶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죠.
오래전부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주요 동맹국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인도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했고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 쿼드가 재결성되었고요. 한국 국민들 중 일부는 왜 한국이 여기서 제외되었는지 의문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한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있어 든든한 동맹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입니다. 미한 동맹은 굳건합니다.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쿼드가 나온 것은 주로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베 전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규모가 큰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을 만들고자 했죠. 그러면서 호주와 인도 그리고 미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나라들의 관심사가 모두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쿼드에 참여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그때는 쿼드가 아닌 다른 용어로 불러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토대로 통합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거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도 그 동맹의 모임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스 시퍼 전 주일 미국 대사로부터 이번 주 열릴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으로 일본의 군사력과 전략적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영내 안보 위협 고조로 미일 양국이 진정한 의미의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사시 일부 주한미군 역량은 일본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한국기지를 전투기 출격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6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턴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석자와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노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발표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주장을 어느 정도 신뢰하시나요? 존스턴 석자님.
They're almost certainly exaggerating the capabilities. History is full of examples of North Korea exaggerating its capabilities.
그들은 확실히 역량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들의 역량을 과장한 사례는 예로부터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개선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북한 ICBM 전력의 성장과 역량, 단거리 미사일의 개발, 모든 범위의 역량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전이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06년 제가 도쿄에 있을 때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몇 주 동안 발사돼 있었습니다. 마침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몇 초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화성 18형 미사일이나 다른 역량들을 고려해보면 분명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은 여전히 강력하고 이런 북한의 역량들은 북한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미사일은 로켓에서 분리된 뒤에 활공하며 상하로 기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이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췄다면 주한미군과 한국군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걸까요? 오했는 연구원님.
Chris's comments are excellent and frame this very well that we have to assume that North Korea may be exaggerating but is certainly improving.
And they do. 존스톤 석좌의 설명은 매우 탁월했는데요. 북한이 과장하고 있을 수 있지만 틀림없이 개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북한은 로켓 기술 측면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전반적으로 그만한 규모와 기술 수준을 가진 국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 가지 핵심 기술이나 세 단계의 역량으로 분류하는데요. 제 생각엔 북한은 이 중 일부분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우선 극초음속 문제인데요. 극초음속은 단순히 매우 빠르다는 뜻입니다. 음속의 5배인 중거리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정의상 극초음속입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요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는 건 하강 과정에서 기동할 수 있는 종류의 극초음속 무기인데 요격미사일을 피할 정도로 비행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동은 아주 어렵진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비행 날개를 펼치면 날개가 날아가 버리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상당한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조차 아직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열심히 개발 중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어려운 기술이에요. 우리는 군사연구와 개발, 시험과 평가에 한 해 1,500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하지 못한 세 번째는 변칙 기동을 하면서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극초음속은 우선 빨리 가는 걸 의미하는데 북한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극초음속은 예측 가능한 비행 궤도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방어가 더 어려워지죠. 북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특정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원하는 곳까지 변칙 기동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2020년대 들어서까지 미국에서는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북한은 아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단지 제 추측일 뿐입니다.
존스턴 석좌님, 북한 미사일을 특히 우려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이 지금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안보, 외교, 경제 상황이 이전 정상회담 때와 어떻게 달라졌죠?
Yeah, it's a big visit. This is a equivalent of a state visit, not technically a state visit because Kishida is a head of government, not a head of state, but it's the first such visit.
네, 아주 중요한 방문이죠.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정부 수반이지 국가 수반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국빈 방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방문으로는 아베 전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한 2015년 이후 첫 방문이죠.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하는 다섯 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그중 네 번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었습니다. 쿼드 회원국들과 지난해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백악관의 기시다 총리는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기로 한 결정,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며 보여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 작년 G7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리더십 등 이 모든 것들이 일본을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그 근본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매우 어려운 안보 환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물론 중국 수정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북한의 위협과 러시아 등 이 모든 것들이 미일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는 배경인 거죠. 물론 미국과 한국 관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저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인 11일 백악관에서 미일 두 정상을 만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는데요. 이는 아시아 전역의 동맹들이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필수적인 군사 및 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함께 생산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협력으로 들립니다. 어떤 군사 장비일지 혹시 관련 정보가 있거나 예상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과도 유사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Yeah, I think the point to make first is that this is really a new area. For U.S.-Japan collaboration. Historically, there have been a few cases.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미일 협력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방위 산업, 국방 기술 협력은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방어가 그 핵심이었지만 협력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국방 장비 수출을 오랫동안 제한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국방개혁 의제의 일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헨넌 연구원이 말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해 활공체 요격 프로그램과 같은 노력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다른 타격 시스템들도 있는데요. 일본이 이미 라이선스 생산을 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서 이런 노력들의 확대를 볼 수 있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방위 산업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방위 산업은 유럽과 호주에까지 역량을 제공하는 글로벌 플레이어예요. 이건 일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틀림없지만 일본 방위산업의 현황은 아니죠.
오해는 연구원님, 미국은 주일 미군사령부 재편을 고려 중인데요. 주일 미군사령관을 사성장군으로 격상하고 일본 자위대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주일 미군의 지휘통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 걸까요?
China and to some extent North Korea. But I think that clearly, again, Mike Mansfield said it decades ago, the U.S.-Japan alliance is the most important.
중국이죠. 어느 정도는 북한 때문이고요. 하지만 주일대사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역임한 마이크 맨스필드가 수십 년 전에 말했듯이 미일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그때는 냉전이 막 막을 내리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적어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은 아직 지금의 중국이 아니었죠. 그때는 북한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었습니다. 미일 동맹이 4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었다면 지금은 더욱 확실히 그렇습니다. 일본의 방위태세를 계속 정상화하도록 장려한다는 생각은 40년 전에는 우리 스스로도 원하지 않았을 일이었던 만큼 큰 변화인 거죠. 40년 전 맨스필드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저와 존스톤 석좌는 막 현장에 발을 들였죠. 지금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됐어요. 사람들은 일본이 변했다고 믿기 시작했고 한국인들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인들이 근본적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을 절반은 강력한 동맹으로 다른 절반은 통제해야 할 나라로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창설 뒤 초대 사무총장인 이스메이 경이 남긴 말을 생각해보세요. 나토는 미국을 유럽에 끌어들이고 소련을 몰아내며 독일을 약화시키기 위해 설립됐다고 했죠. 예전엔 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국방력 증강을 비판하는 북한이 실제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고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군요.
That's true, but I think the rise of China is even more fundamental. Although the two together is what really.
그렇죠. 하지만 중국의 부상이 훨씬 더 근본적이죠. 북한의 행동과 중국의 부상 모두 일본의 국방력 강화 주장에 설득력을 제공하지만요.
타이완이나 영내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다른 역할을 맡게 될까요?
Well, the first point I make is if there was a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would have to be deep cooperation between U.S. forces in Japan.
우선 한반도 위기가 발생하면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계획은 그걸 반영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이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유사시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오헨넌 연구원도 깊이 생각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대부분은 지상군인데요. 타이완 해협 위기와는 특별히 관련이 없죠. 일부 주한미군 공군 전력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위기 시 주한미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북한의 기회주의적인 침략을 억제하는 겁니다. 북한 스스로 감행하든 중국이 주의를 분산시키려 부추기든 말이죠. 그래서 강력한 동맹과 강력한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타이완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타이완 비상사태 시 주한 미군 병력과 장비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Yes, a couple of things. First, just to back up Chris Johnstone's excellent point, and this is sort of a nerdy, geeky point. But if you like the national defense,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존스톤 석좌의 탁월한 지적을 뒷받침하자면 이건 다소 괴상하고 괴짜 같은 지적이지만. 만약 국방 전략을 좋아한다면 방금 존스톤 석좌가 말한 건 1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많지 않지만 미군은 러시아나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쪽을 격퇴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기회주의적 침략을 방지하면서요. 우리가 중국과 싸우기 위해 유럽에서 군대를 빼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한국에서 군대를 빼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최소한 현지 주둔 병력의 상당 부분을 유지해 북한이 우리가 신속하게 증원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걸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개전 첫날부터 개입할 거니까 북한도 그 결말을 알 테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탄약 비축분과 지휘 통제, 정찰 플랫폼을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일부를 한국에서 일본 남부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군산과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국 단거리 전투기 중 일부가 그들 기지에서 출격해 전투를 벌이고 기지로 귀환해 연료를 보충하고 재무장하며 수리한 뒤 다시 출격할 수 있도록 한국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점이 되면 한국은 피하고 싶은 전쟁에 더 직접적으로 연루될 겁니다. 주한미군 전투기 출격과 관련해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에 두면서 중국이나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길 희망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석좌와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층 나빠지는 양상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 연장이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독려하던 전문가 패널 활동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은 러시아의 독자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2일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 북한 노동자 대러 송출 등에 관련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마리아 자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이 러시아 시민과 법인에 제재를 도입한 것은 비우호적 조치라며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러시아도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미국 등 서방과의 대립이 심화된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를 느슨하게 한 러시아의 조치는 한국의 위협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냉전이 더 고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더 국제사회의 감시를 좀 피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북러 간의 군사협력도 더 가소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러 관계는 러시아가 앞서 지난 2022년 3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비공개로 방한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면서 관계 개선 조짐이 보였지만 러시아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임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상황과 장기화 여부,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 등 변수들이 있지만 신냉전 구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북러 밀착 강화는 한러 관계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북한 핵 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대북 제재 구멍을 낸 조치라며 한국으로선 일정한 선을 넘은 행동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선 실존적 위협이 더 커졌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는 한층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 교수는 반면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자국의 이익에만 맞으면 북한의 미그 29 전투기나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거나 더 위험한 첨단 무기 기술까지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첨단 무기 기술, 그런 건 러시아가 그간에 한 번도 제공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자국의 이익을 계산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지 그냥 국제사회나 한국의 반발이나 그런 거를 고려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봐왔던 러시아의 행태로 보는 게 맞겠죠.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나 외교적 압박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러시아가 한국에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북러 간 밀착이 맹방관계로까지 가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양 박사는 그런 방안으로 러시아가 가장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천궁2 같은 방어 성격의 무기부터 시작해서 비공개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형식으로 최소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체계들 같은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어떤 형식으로든 보급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지금 쓸 카드가 아니라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조 박사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활동을 중단시킨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탄약 등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과 거래를 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제재 위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일 수 있다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향후 북러 군사협력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행동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문가 패널 종료를 통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어떤 협력을 전략적으로 뭐 한 단계 고양시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어떤 임계점을 넘어간 한러관계, 북러관계 그런 상황 아직은 아니다. 보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 정부는 앞서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 조치가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대북 제재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협력을 경계하면서도 여전히 한러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한편 한국 해경은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납포했고 미한 당국이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00톤급의 이 화물선은 지난달 말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산둥성 스다오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 조사 결과 북러 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올 경우 한러 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있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가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에 반발해 주러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한국과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북한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개인 두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 외무부는 5일 이도훈 주러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이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도훈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또 다른 비우호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를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인 조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 패널의 임기 연장 무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보고를 지속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엔 미국 대사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8일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두 나라에서 대사는 유엔 안보리와 그 너머에서 양자와 3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인권과 비확산 및 군축,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사용, 평화 유지, 식량 안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 등 역내 및 글로벌 우선순위를 동맹국들과 협력해 해결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갱신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확산과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보고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다음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이달 말을 끝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에반스 대변인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한국에서는 정부 고위관리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내 미한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젊은 탈북민들을 만나는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일본에서 정부 고위관리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내 공동의 우선순위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역사적인 워싱턴 방문을 포함한 폭넓은 사안과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에 강제로 납치된 일본인들의 가족을 만나고 나가사키를 방문해 역내 및 세계적인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지역관리 및 학생들과 교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자강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삼지연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안팎, 눈은 1cm 미만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최고기온은 영상 9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바람 불겠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비 내립니다. 평양의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19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구름 많고 바람 붑니다. 사리원은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개성과 사리원의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자강도 강계와 희천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중강에도 비가 더해집니다. 저녁에 바람 불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강계는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8도. 강원도와 함경남도, 강원도와 함흥은 막다가 흐려지고 나머지는 구름 많다가 장지는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 지역으로 오후에 바람 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15도, 함흥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6도, 평강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6도입니다. 함경북도, 맑고 종일 바람 불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3도, 김천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2도입니다. 양강도,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려지고 가끔 비나 바람 불겠습니다. 삼지연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10도입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지만 앞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였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식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백악관 인근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묵은 기시다 총리는 9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의장 겸 사장을 비롯한 미국 주요 경제계 인사들과 만납니다. 다음 날인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 국빈 만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방위와 인공지능 등에 관해 미일 동맹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놓을 역사적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미 당국자가 ABC 뉴스 등에 밝혔습니다. 또한 미일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방위장비 공동 개발 및 생산, 미군 자위대관 지휘통제 연계 등을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맞서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는 내용을 여기에 담을 전망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어 11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일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도요타 자동차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등을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14일 일본으로 귀국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 전신내각이 승인한 조치들의 이행을 포함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극적으로 늘릴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국제구호단체 센트럴 월드키친 소속 구호활동가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비극적 공습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 직원 7명은 지난 1일 가자지구 중부에서 구호활동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5인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무조건적 송환과 이스라엘 방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진행 중인 휴전협상에서 적대행위 중단이 합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최근 가자 남부 일부 지역에서의 철군과 향후 하마스에 대한 작전에 관한 정보들을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제공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날 하루 총 419대의 구호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갔다면서 개전 이후 하루에 들어간 구호트럭 수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세운 전공으로 미국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 참전용사 랠프 퍼켓 씨가 8일 9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성조지는 이날 조지아주 포트 무어의 국립 보병 박물관을 인용해 퍼켓 씨가 조지아주 콜럼버스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켓 씨는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에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뒤 보병 장교 임무를 맡게 됐다고 성조지는 전했습니다. 또한 194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직후 제8 레인저 중대의 자원에 중대장 임무를 맡았으며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말 퍼켓 중위의 부대는 한국에 파견돼 평안북도 운산 205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을 상대로 전공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명예훈장 수여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때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지만 퍼켓 당시 중위 휘하에 있던 부하들은 그의 용기를 결코 잊지 않았다고 치하했습니다. 미 국립보병박물관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퍼켓 씨를 기리는 추모 예배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개시일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승리에는 라파 진입과 테러리스트 대대의 제거가 요구된다면서 이것 라파 지상작전은 일어날 것이고 날짜가 잡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라파 일대에는 가자지구에서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피해 내려온 100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이주민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